여러분이 그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을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으세요? 목장 모임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아주 잘 인도를 해왔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만족해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 목장에 와가지고는, 또 팀 모임에 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와 똑같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돌았나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모스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아모스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고,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지금 아주 평화로운 여로보암 2세가 남북이 분단될 때에 그 분단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 1세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번영기를 누리고 있는 여로보암은 2세입니다. 예후 왕조의 끝자락에 있는 왕이거든요. 가장 평안을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안의 때에, 북쪽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낯선 그 유다 땅에서, 드구아 땅에서 양을 치다가 또 뽕나무를 배양하던,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인 겁니다.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고 신대원을 가지도 않았고 그냥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해사원입니다. 관리인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아모스에게 상당히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고, 아모스를 묵상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는 그 감격적 고민이 있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간에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저기 북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평양으로 좀 가자 시커 발로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아모스가 순종했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추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이끌으셨을 때 아모스가 순종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마 아모스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아마샤라고 하는 그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때에도 아모스는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증거합니다. 아모스가 유다로 돌아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아모스가 오늘 와서, 이 아모스가 9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장의 그 제일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 무엇을 지었다 그랬죠? 애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는 장송곡을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이 풍요는 여로보암의 시대에 누리던 풍요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던 풍요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GNP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 경제의 가장 큰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그 나라의 몇 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세계적 평화를 누릴 때에도 로마의 모든 부는 그 로마인의 4%만이 그 경제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겠죠.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사람의 몇 퍼센트만이 4% 아니 1% 그 사람들만이 가만히 앉았어도 그들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들이 번영을 누렸지만 이것은 민족적 번영이 아니라 그 부유한 자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번영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누리는 번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보내는 것이 아모스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장송곡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아마사가 여로보암에게 고발하기를 왕이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왕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와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 부요를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 부유층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시골에 가면 저희 집 형태가 꼭 여러분과 저 같은 형태입니다. 저희 집이 모든 동네를 다 바라보고 있고 모든 동네 집의 구조들은 저희 집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저희 집은 동네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릴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상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저희 집 앞에 상녀가 산골짜기인데 그 상녀는 산 그 높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묘를 거기다 이제 장만을 하니까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요. 철학적이었어요, 어쨌든. 전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오하던 사람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집 앞에 지나가는 그 상녀를 바라보고 제가 하루는 초등학교 때 그 4학년 때였을 겁니다. 강아지 풀을 이렇게 뜯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 지금 뜯고 있는 강아지 풀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다를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되면 동네 하는 잔치가 있죠. 개 잡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 개를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잡죠. 보신한다고. 그리고 이 맥을 따고 그 고기를 배분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거를 늘 이렇게 동네에서 보는 현장입니다. 집이 높으니까 그걸 때려잡는 거를 다 봅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도 다 봅니다. 돼지의 비명소리, 소의 비명소리가 낯설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저 도끼에 맞아 주어 뇌를, 머리를 두들기 맞는 저 소나 돼지나 내가 지금 이게 뜯고 있는 풀이나 몽둥이에 맞아 죽는 개나 내가 다를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신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늘 익숙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장송곡이었습니다. 구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송곡을 매일 부르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는 사람들에게 장송곡이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장송곡을 매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장송곡은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의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상례를 꾸밀 때 여러분 모여가지고 어떤 게 하냐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상례에 다는 꽃을 다 만듭니다. 흰 꽃, 노란 꽃, 빨간 꽃 이걸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장례가 있는 날 전날은 동네 잔치입니다. 그게 호상이든 악상이든 간에 상관없이 장례가 일어나면 장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동네에서는 슬픔이라기보다는 동네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송곡을 지금 지어서 부르는 것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예후 왕조의 끝자락에 있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와가지고 자기 왕조가 잘 이어져 왔으니까 자기 우대에 있는 그 왕들도 장기 집권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41년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어쨌든 안전하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장 가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은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했다 그랬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렸다. 베델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에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정치적 행보 중에 종교적인 그 행보 중에 한 가지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하니까요. 어디 가고 싶죠? 신명기 율법을 보면 내가 택한 곳에 가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게 어디겠어요?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나누어지고 나니까 북쪽으로 분단된 이 백성들 마음속에 어디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죠.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여로보암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디와 어디에 쌓았냐 그러면 베델과 단에 쌓았습니다. 제일 남단 지역에 베델에 쌓고 제일 북쪽 지역에 단에다가 그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입니까?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송아지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죠?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그 금송아지 우상이 그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했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대했다 그랬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델이나 길갈이나 또 부엘세바로도 찾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파가지고 맹세 우물이라고 지어진 그곳이죠. 다시 말하면 성지 순례를 이들은 즐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녔습니다. 베델도 다니고 길갈도 다니고 부엘세바도 다니고. 저는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뭐라 그러죠? 성지 순례라 그래요. 가보고는 싶어요. 근데 이걸 즐겼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심이라고 착각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은제를 소리 내어서 선포하려무라 그랬어요. 수은제는 감사제고요. 그 다음에 낙헌제는 자기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십일조를 며칠마다 드렸죠? 3일마다 십일조를 드렸어요. 아마 여기 나오는 십일조는 구제의 십일조일 확률이 되게 많은데요. 구제의 십일조는 원래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한 번씩 십일조를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십일조가 구제를 위해 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자랑으로만 쓰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뭘 만들었을까요? 여름궁과 겨울궁을 만들고 그 여름궁과 겨울궁은 상하로 만든 그런 화려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사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화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빌붙어 있죠? 여로보암 왕에게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잖아요. 지금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화일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철저하게 1차 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모스의 수신자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유다가 맞습니다. 그 주변 일곱 개의 나라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모스를 읽을 때 우리가 1차적 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아모스가 외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완전 공중의 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4장 6절부터 우리 여러분 11절까지 있는데 제가 쭉 읽어내려가면 여러분은 어디만 따라 읽으면 되냐 그러면 6절 끝에 이런 게 나옵니다. 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것만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앞에 거는 제가 읽을게요. 6절부터 여러분 제가 쭉 읽어내려갈 겁니다. 그게 후렴처럼 따라 붙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치아입니다 치아,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시작. 제가 또 읽습니다. 7절과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예, 우리는 다섯 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낸 재앙은 일곱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후 왕조의 삶을 보면 이런 재앙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지금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장차 일어나게 되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그러하지만 어떤 부분은 실제로 전쟁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일들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북쪽 가서 외치는 말은 뭐라는 얘기죠? 돌아와라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회개 열매,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4절을 읽어봐야 돼요.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죠? 살리라요.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살리라인 겁니다. 아모스가 북쪽 가가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들으면,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7장 가보면, 8장 가볼게요. 7장부터 가보면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메뚜기 재앙을 보게 돼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야곱이 지금 연약한데 이스라엘이 연약한데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불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리겠다라고 말할 때 아모스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아모스가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얘기냐 그러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고 불을 보낼 때 아모스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이 미약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에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을 정확하게 재고 그 땅을 완전히 멸망해서 다메섹으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아마샤와 아모스에 대한 그 정체가 무언지에 대한 스토리가 7장 중간에 등장을 하고 8장으로 가보면요. 8장에 등장하는 환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소 제목이 나와 있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워드플레이입니다. 갑자기 왜 여름 과일을 보내줬을까?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이 8장 2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2장 중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할 때 끝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뭘 부르게 되는 거죠? 끝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이 한 광주를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보면 5장으로 돌아오면 아모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요.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심판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5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5장 8절입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무엇일까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창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 그 악행들, 이 북쪽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었던 그 만행이죠, 만행. 이 만행들조차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되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41년을 치리하고 난 그 이후에 승계한 스가랴가 얼마를 통치한지 아십니까? 6개월을 통치합니다. 6개월 통치하고 암살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암살을 했던 그 왕이 한 달을 치리합니다. 한 달 치리하다가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또 왕이 일어나요. 지금 아모스가 이 메시지를 맺히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멸망해버립니다. 제가 46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6살 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가재 잡던 그 옛날. 4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쏜살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모스가 왜 갔다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는 지금 BC 760년경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의 첫 번째 장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산상복음의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기를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메섹부터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할 때에 그 이방 민족들의 죄악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한 심판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가치조차도 무너뜨렸던 그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유다에게로 들어갈 때는 그 유다의 죄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게 될 때에는 그 열방보다 더 추악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조차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것이 뭐죠? 성지순례, 종교적 열심, 자기적 종교적 행위. 내가 왜 이것 하는 것 상관없이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만족이에요. 수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내가 성교헌금을 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쁨인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저희 집은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은 집이 저희 집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모든 몽둥이를 두들겨 맞고 숨통이 조여가지고 호흡할 수 없을 때까지 시험에 들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게 저희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그 인자와 오래 참음과 긍휼로도 베풀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때리는 그 몽둥이로도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될 때 저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리 부러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저는 다리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건 날개가 다 꺾였어요. 살 소망이 없을 지경까지 간 가운데에 마지막에 든 것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면 다행인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집처럼 할까 봐. 가난이 불편한 거라고요? 가난은 여러분 재앙입니다. 참혹한 가난을 경험해 보면 불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살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강력한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150편 가볼까요? 이거 같이 찾고 싶어요. 시편 150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그시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가볼까요?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 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장 24절부터 읽어 내려가죠. 같이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과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주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아모스가 외치는 이 메시지가 BC 760년경에 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거 없는데요? 아니요,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회개할 게 많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허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모스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에 목숨 내걸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일상의 영성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곁눈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이 아모스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그 마음속에 꽂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바산의 암소같이 그들이 살치고 풍요하고 누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그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외치며 살아갈 그 방법을 얘기했던 그 아모스와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누리는 것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종교적 행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진실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시냇가에 씌은 나무가 시즌을 잡고 아시를 맺는 것처럼 내 일상 가운데에 그 복음의 일면을 매증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온전히 외교되어지고 주님 앞에 주의 그 능력의 복음 말씀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주여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평안의 때에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때에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전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그 모든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람으로 사랑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모스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져서 바산의 암소와 같이 자기의 그 배부름이 자기의 열심과 종교적 그 노력 때문에 있었던 걸로 착각했던 그 사마리아의 리더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 너는 저 북쪽으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외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좌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외친 그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 현장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 대원과 또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